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은 얼마나 반갑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소식은 곧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도 전해지고 많은 성도들이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며칠간을 더 머무르며 식사를 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언제 돌아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비난의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이 듣고 구원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것이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복음을 들었다는 것보다 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며 교제하였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참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 1세기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극히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그들이 그 삶에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장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이 차별을 극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편견을 극복하는 일은 참으로 앞으로 교회가 넘어서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누가는 어떻게 1세기에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할례의 문제, 이방인들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편견, 즉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거나 교제한다면 자신들이 불결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이 관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깨뜨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하였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명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이 대대로 배워왔던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관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들이 경험해 나가기 시작하고 성숙하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뭐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까? 어떤 인종이나 아니면은 나라나 그 사회적인 관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닙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은 이 문제 때문에 무척 힘들어하였고,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함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가 아니면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의 집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의 요청이 그렇게 정중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최대한 상세하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문맥을 그 당시의 상황으로 설명한다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먹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한테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10장에서 읽었던 그 내용을 그가 그대로 다시 자세하게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하셨는지 그런 일의 순서대로 차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4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베드로 자신도 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는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들과 만나서 교제하거나 식사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 집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교제하고 말씀을 전한 그 일이 유대인들에게 충격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빠뜨리지 않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반대와 장애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진보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자신의 종교적인 습관, 자신이 그동안 경험해 오면서 자기에게 형성된 그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고 가르치는 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을 때에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개혁해 나가고 복음적인 삶이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건 구원 얻는 일이고 내 삶의 방식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익숙한 삶의 방식, 자신이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형성되어온 그 가치관들을 복음에 비교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복음과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들, 가치관들,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들도 복음에 합당하도록 개혁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개혁하는데 게으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웠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아직도 구약의 그 율법적인 가르침 안에 그들의 모든 생각들과 삶의 습관들은 얼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뭡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었다면 그 새 포도주를 농부들은 헌 가죽부대에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헌 가죽부대를 터뜨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그것이 잘 숙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쏟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의 생각, 습관, 모든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가? 나의 가치관이 바른 것이었는가? 내 삶의 모든 습관들이 복음에 정말 합당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영광스럽게 나타나도록 해나가야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 이 1세기의 유대인들도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자신들에게 가져다 준 영적인 자유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그들이 소유했으면 그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민족적인 차이, 종교적인 차이, 그 사회 문화 관습적인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에 그들이 참여하고 그것을 이루어나가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세워왔던 그 유대교회의 율법적 생각들에 너무나 강하게 얽매어 있는 나머지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이 유대인들이 과거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하나님의 실적인 역사로만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생각들을 깨뜨리기 위하여 어떤 역사를 하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4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의 이 삶을 이방인들과 이 같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적인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그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면서 그는 4절에서 10절 말씀에 자신에게 나타났었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상 속에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온갖 짐승과 새들을 보고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다른 모든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지 않는 정결한 삶을 추구했다는 것을 주님께 항변하였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할 수 없다는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환상이 세 번이나 계속되었고 그것이 하늘로 이끌려져 올라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환상이 세 번 반복되는 것을 통하여 이 환상이 결코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것이 먹는 것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과 관습을 따라서 부정한 사람과 깨끗한 사람,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자기 그것이 다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은 모든 인종과 계층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평강과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적인 환상을 세 번이나 그에게 보여주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충격을 주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비로소 새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와 그 영광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참 어려웠는지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유대인들의 그 헌 부대를 찢어버리고 새 부대에 그들을 담기 위해서 신적인 명령이 필요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세 사람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그가 들었고 여섯 명의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그 사람의 집에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추워도 율법의 규정을 어긴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의 그 신앙을,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도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가 애쓰고 있을 때에 시몬의 집을 방문한 고넬료의 하인들을 보고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섯 명의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같이 일곱 명의 유대인들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왜 일곱 명이 유대인 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증인,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참된 일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율법이 정한 바 일곱 명의 증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확증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섯 명의 형제들과 베드로 일곱 명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하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의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진 이형적인 사고들이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과 그 행하심이 아니면 깨어질 수 없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넓히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그들의 지경을 어떻게 넓히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정언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셨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신적인 준비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준비시켰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욕바로 베드로를 찾으라고 보내었고, 그 시각에 베드로는 천사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그가 맞이하였을 때 성령께서 그가 그에게 명령하셨고, 또 그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에 그들은 구원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전하였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고넬료는 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셔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은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 구원받을 말씀이 무엇인지 고넬료는 이해 못하지만 베드로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구원받을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는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볼 때에 이것은 결코 베드로가 어떤 것을 의도하거나 그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준비하시고 그 일들이 차례차례 진행되었고,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증언될 때에 그것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참 소름 끼치는 감동 가운데서 그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는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부인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보고 듣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였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시는 것에 다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모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결정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시는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자신들이 오순절에 경험한 사건과 이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에는 어떤 차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오순절이었다면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성령은 이방인들의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베드로나 고넬료나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정언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종교적, 인종적 우월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에 대한 비난을 멈추었고 그의 논정을 반박할 수 없었고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이 과연 유대인들이 극복해야 했던 이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들은 온전히 배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삶의 변화를 우리들은 온전히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연합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자기 교회만을 최고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표지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차별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되게 하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합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함 가운데서 참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그 자신의 영혼 안의 삶에서 배우고 있지 못하고 사회적인 관습, 자신의 생각, 그것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부 색깔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지역 감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이 차별된 사회가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를 갈라놓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운 것의 차이가 우리를 갈라놓았어도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가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차별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참으로 정말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조금 재산이 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복음에 대하여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올바른 삶을 배우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는 항상 성령의 그 선물을 사모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 안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과 부족함을 극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개인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야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들,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편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사회적인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지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고집을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강한 이 유대주의자였던 사울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복음은 한 사람의 영혼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정말 가망이 없고 그리고 참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그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는 끊임없이 복음에 그가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통한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가르침 앞에 그가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들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시하는 이 구원과 복음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드러날 때에 그 영혼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정말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